우리는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 불편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1장까지만 솔로몬하고 싸우고 이제 그만 솔로몬 이야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오늘은 아주 잘 알려진 그 스바 여왕의 방문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차이가 있긴 한데 스바는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그 그림을 보면 스바 여왕의 얼굴이 검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구릿빛 색깔. 그래서 아마도 남방 쪽 계통에 위치해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은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여인의 몸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것은 이 여인도 사실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캐릭터상.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어떤 여자일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스바의 여왕이, 그러니까 스바는 나라 이름이지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하여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한 2,000마일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 많은 재물과 특별히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의도가 썩 그렇게 명쾌하진 않아요. 무슨 나라에 좀 무슨 문제를 상담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문제들, 어려운 문제라고 소개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뭘까? 이제 어떤 성경에는 이제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난해한 질문. 요래도 틀린 대답이고 저렇게 해도 틀린 대답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 있는 대답들이 있죠. 그런 난해한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바 여왕이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속상하게도 성경은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게 초점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를 한번 봅시다.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이 정도 규모로 봐서 이 스바라는 왕국도 결코 규모가 작은 나라는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3절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결과는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그 까탈스럽고 함정이 숨어진 어려운 질문에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합니다. 명석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국과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스바 여왕이 감동한 것은 지혜입니까? 솔로몬 왕국의 규모와 화려함 때문입니까? 화려함 때문입니다. 그 규모 때문입니다. 층계를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스바 여왕이 감동이 되었대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저절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동하는가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맞죠? 틀림없이 맞습니다. 돈에 감동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일 수밖에 없어요. 기승전 돈,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이 여왕은 사실 특별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서는 정상이에요. 맞죠? 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스바이 여왕은 또 다른 우리 얼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기준이고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건 무슨 단어가 턱 걸려드는가 하면 소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소문. 이 소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언어.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 소문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세무아, 이런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 세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무슨 복된 소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혜라든지 이런 소문이 아니고 보고서, 리포트, 수치와 통계와 어떤 팩트가 담긴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 이런 의미의 보고서가 세무아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다바르라는 소문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스바이 왕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 중에는 사실 선한 의도나 어떤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천상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십시다.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구절 잘 읽으셨죠? 자 이제 저를 좀 볼까요?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뭐 이상한 거 없어요? 구절이 뭐 이상하게 들리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말을 꺼내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모든 여호와에 대한 표현은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와야 옳은 겁니까? 그렇죠. 솔로몬 입에서 나와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칭송과 여호와를 향한 칭송과 이 신학적 주제가 담긴 내용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 여왕이 와서 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 이야기 속에 키워드가 구절입니다.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기는 그냥 나라의 지도자들끼리 주고받는 정치적 수사호를 뛰어넘은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구절입니다. 구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얹어진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위에 세운 것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당신을 통해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백성들에게 편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나요? 살지 못했어요. 자, 우리 시편 72편을 다 여세요. 시편 72편 자막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직접 확인하십시다. 72편 성경 대충 그냥 절반 열면 나옵니다. 자, 72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그래서 독자들이 속아요. 솔로몬이 쓴 신 줄로 속아요.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저를 보세요. 이 기도문은 사실상 누구의 기도문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아들 솔로몬을 위한. 그러니까 제목을 솔로몬의 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 기도 안에 전체 맥락과 주제가 누구에 대한 기도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과 예언적 내용을 담아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판단력은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그 지혜죠.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보세요. 그 판단력은 주의 뭐를 펼치기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옳았습니까? 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판단력이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번도 어김없이 일관되게 흐르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아니,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등장하는 곳에 반드시 은금이 등장하고 재물이 붙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뭐 하는데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죠. 은금과 재물을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꼴랑 3장의 재판 이야기 때밖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40년 통치 기간 내의 이야기는 그 지혜가 재물이 붙는데, 재물이 늘어나는데 사용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십시다. 3절 72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던 다윗의,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지였어요.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느냐? 솔로몬도 구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구했습니까? 예,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었더니 그것을 세속화시켜서 부와 은금을 쌓고 모으는데 철저히 사용했습니다. 자, 구절을 볼까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오늘 그 왕이 나오죠?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라. 이만큼 나라가 융성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십시다. 이런 돈이나 은금이나 재물 자체가 악도 선도 아니죠. 그것이 악과 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끌어모아준 모든 은금은 주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옳았던 은금이고 재산이었습니까? 궁핍한 백성들, 가난한 자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억울함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여지고 쓰여지고 사용되어야 했던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우리는 오늘 10장에서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금이 계속 쌓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많은 은금이 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치고 갔다 그 말이에요. 11절 또 오빌에서도 금이 옵니다. 완전히 이건 마이다스 손이에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세계 각처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은금과 폐물과 재물이 몰려들었는지 눈으로 보죠. 1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그 문학 기법이 인크루즈 기법인데 무슨 얘기냐면 1절과 끝절 문단을 이루는 1절과 끝절 안에다가 샌드위치 방식으로 진짜 메시지를 감춰놓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1절은 스바 여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지혜를 들으러 와요. 그런데 마지막 절은 뭘 남기고 가죠? 재물을 남기고 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솔로몬의 지혜가 거론되는 곳마다 뭐가 쌓여요? 재물이 쌓여요. 놀랍죠?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이 그렇게 끌어모으고 쌓은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그러니까 금이 들어왔는데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하필 또 666이에요. 이것은 아마 성경 기자의 풍자적 기법이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그러니까 금을 두들겨 가지고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또 매 방패마다 든 금이 600세겔이에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요. 매 방패마다 든 금이 3만에라. 만에는 화폐 단위입니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잠깐 봅시다. 이젠 금으로 하다하다 못해서 무슨 짓까지 해요? 전쟁에 나가 쓰는 큰 방패. 큰 방패는 진영을 세워서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는 호신용. 팔에다가 끼고 각계 전투를 할 때 싸우는 방패예요. 근데 이걸 전부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을 두들겨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금으로 이런 방패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장식용인지 그건 거의 장식용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21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자, 여러분, 금을 가지고 밥그릇서부터 모든 왕궁 안에 다 금으로 떡칠을 해요. 자, 세상에는 돈지랄이 있는데 이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글자로 하려고 그랬어요. 금.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의 제목, 금. 자, 제가 일부러 솔로몬을 딴지 거는 겁니까? 자, 그런데 더 기맥힌 내용 하나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자기 앉을 의자겠죠?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코끼리 상아. 이거 만들려면 코끼리 하여간 엄청나게 죽여야 됩니다. 정금으로 상아를 입힙니다. 이 미친 짓이죠? 아니, 상아도 대단한데 상아에다가 또 뭘 입혀요? 정금을 입혀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스바이 왕이 감동받았다는 바로 그 규모의 층계입니다. 6층계가 있고, 잘 보세요.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좌가 여기 있으면 보좌 뒤에 둥근 뭐가 있다 그래요? 머리가 있다 그래요. 모호하죠? 둥근 머리? 거기 어떤 짐승의 머리가 있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모호하게 그냥 비슷한 모양만 그 피력을 했을까? 둥근 머리.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 못하고 모호하게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콜입니다. 아콜. 이 아콜이라는 말이 둥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게 말놀인데 놀랍게도 이 아콜이 에켈에서 왔어요. 에켈이 뭐냐 하면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머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송아지 머리. 자, 그런데 이 송아지라는 신은 어디서 섬기는 신인가 하면 11장 이제 1,000명의 아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아내들이 데리고 가지고 온 모든 신들이 열거되는데 대표적인 신들 몇 개 보십시다. 5절, 11장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곤을 따름이라. 그 1,000명의 여인들 중에 몇몇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습니다. 저를 보세요. 모압의 신이 누굽니까? 금오스예요. 금오스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보좌 뒤에는 무슨 둥근 머리라 그러는데 뭐가 사실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송아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여러분 1,000명의 여자를 한꺼번에 얻었겠어요? 통치 시작부터 하나씩 데려다 앉힌 겁니다. 이 1,000명이 차려면 장난 아니죠? 그 과정에서 그 여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신앙은 이미 철저하게 혼합주의로 뒤섞여 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그의 의식세계는 이런 혼합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심지어 이 보좌가 이스라엘 왕의 보좌인데 위에 뭐가 있다고요? 금오스 신의 형상인 송아지가 있다고요.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 솔로몬하고 좀 친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10장.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기 드디어 실체가 등장을 하죠. 재산이 먼저 나옵니까? 지혜가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 지혜였다는 기록입니까? 이 재산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준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기 위해 몰려듭니까?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몰려듭니까?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우리도 한때는 스타 목사들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쏠려다니고 몰려다녔던 적이 있어요. 스타라는 말은 스스로 타락한 말의 준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예? 한국교회가 한때는 그런 미몽에 지금도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왜 사람의 명성을 따라 돌아다닙니까? 그 강단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아닌가, 그게 우선적 가치와 기준이어야지 왜 사람의 얼굴을 보려 나갑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본위의 통치요 행위였는지 이 한 문장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제일 좋은 게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잘 못 느끼고 없어도 잘 못 느끼는 그런 존재가 좋아요. 얼굴을 봐도 별 특징이 없어서 그냥 염소 시험지 씹듯이 덤덤한 느낌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그 비복음적인 얼굴들이 있어요. 전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얼굴들, 아랍 왕자같이 생긴 사람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만 좋으면 되지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결정판 26절서부터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나 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 다같이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리고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 여지없이 다 부서지고 있죠, 이 명령이, 이 율법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금했던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장 29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11장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신명기적 역사의 렌즈가 다 부서지고 있어요. 재물, 금은 그건 선도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던, 지위를 주었던, 재능을 주었던, 시간을 주었던, 건강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소용되도록 명령하신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발이 가 있는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묶인 자들을 위해서, 통안의 눈물을 흘러내리는 가슴앓이를 하는 수많은 연약한 현장을 향해서 그것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왕에게 지혜를 주었던 이유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철저하게 40년 통치 기간 내내 그를 따라드렸던, 따라다녔던 두 단어는 지혜와 재물이었습니다. 허비한 인생이었죠. 낭비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다름질은 주신 은사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이 땅에 주님의 쏠려있는 삶의 현장을 향해서 계속 묵묵하게 나아가는, 순종하는 또 새날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이 나 혼자 밥새끼를 위해 사는 어떤 쌓고 모으는 축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벌판을 향해서 한 주를 시작할 때에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삶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제목 가지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어떤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